39장 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23절 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다녀왔습니다. 2년 동안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곳에 가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어떤 분들이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그 전쟁을 현재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전쟁 중인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하고 그래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는 스탄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아주 설명 잘하셨네요. 스탄은 산이다. 그래서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산 봉우리에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그것은 항상 이렇게 눈이 덮여 있다고 하는데,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는 그래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나라는 적지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주변 나라에서 감히 무시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중앙아시아를 다녀오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루씩 일정을 잡아서 다녀왔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국립음대에 가서 총장님과 미팅이 잡혀 있다 하더라고. 원래 이제 네 번째 가서 만남인데 이분들이 제 일정 시간이 정확하게 하루거든요. 그 하루 시간 안에 저하고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총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서 아주 젊은 분인데 이번에 그 만나게 됐거든요. 안승훈 선교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메일이 들어왔다고. 원래 그 둘째 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전날 오후 3시로 시간이 잡혔다고. 감사한 것은 내가 그분들에게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게 시간을 맞춰주고 있는 게 감사하고, 이분들 만났는데 제가 마인드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대학이 상하이 기구 산하 대학인데 80주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80주년 기념으로 6월 9일에서 11일까지 음대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나를 초청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공식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음악학교가 있다 보니까 음대하고 자꾸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19년도 9월 달이 생각이 났어요. 알마틴 옹대에 갔다가 감사원장 참석하는 행사에 저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3분을 주더라고요. 속으로, 야, 이 사람들 아예 시간을 주지 말든지 3분 동안 뭘 이야기 하라 그러지. 그래서 3분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5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마쳤는데 다 마치고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오늘 12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2분 하는 동안 감사원장님 그 마인드 강의 들으면서 마음이 막 젖어오는 거예요. 다 마치고 복도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12월 달에 반부정부패 그 인권위원회에서 교육 포럼을 한다. 내가 당신을 그곳에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야, 확실히 초청을 받으니까 그 힐튼 호텔에 딱 숙소를 이렇게 잡아주고, 저 통역으로 따라갔던 우리 박정훈 형제도 통역이라고 방 한 칸 딱 잡아주더라. 그래서 하여튼 이제 3일간 있으면서 교류도 하고 또 주제 발표도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런 교육 포럼에 총장들 모이는 곳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가나. 이번에도 이제 발표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키르기스스탄 갔더니 또 음대 총장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좀 그 이 키르기스스탄 쪽은 문선명 씨가 굉장히 키르기스스탄에 안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가면 무조건 문 아니냐 그래요. 한국 사람만 보면 문은 따로 있는데 방문 큰 문 작은 문 따로 있는데 자꾸 우리를 보면 문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는데 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음대에 가서 8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렇습니까? 저도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는데 내년에 30주년 우리 학교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내년에 저희 학교 저희도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제르 국립음악원하고 우리 학교가 이제 MOU 체결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오셨습니까? 지금 당장 MOU 체결하시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서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이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누굴 만났느냐면 수년 전에 그 기독교 협의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교회가 이단이라고 선교사를 추방하려고 이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추방을 하려고 그러면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된대요. 그 중에 두 분이 반대를 했어요. 한 분은 19년도에 만났어요. 성서공회 사무총장님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 고마운 분이잖아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나는 이 선교사 만나본 적도 없다. 설교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추방하는데 찬성을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들과 만남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 저하고 만나게 된 거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같이 교류하기로 하고 한국에 초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죠. 코로나 있기 전에 2000년 20년에 2월 달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 두 번째 만났어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성소공의 사무실에서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1년 예산표를 저한테 딱 내놨어요. 해외에서 성소공의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금이 오고 있었는데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모함을 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 종교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이제 차단된 거죠. 저에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럴 여유는 없지만 만약 도와드린다면 한 번, 한 달 아니면 두 달, 한 번 내진 두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1년 동안 저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에게 또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1년, 1년을 도와드릴 수 있죠. 만약 도와드린다면 1년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야 모를까. 저는 목사님에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인간적인 방법 쓰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 이 문제 반드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다윗 자기 소유 다 잃어버렸는데 함께하던 사람들이 600명 일제히 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면서 백성들은 자녀들을 인하여 슬퍼하며 다윗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다가올 때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돼 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시련을 그 형편을 능히 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쭉 전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아는 말씀, 아 은혜로 말씀, 예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 문제 없죠. 그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마음을 꺾어 주시고 낮추시고 비워 주시니까 말씀이 그대로 마음을 타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제 마음속에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들 어떻게 갚아줄까? 그런 어떤 미움으로 그런 분노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어떤 사고를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증오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를 모함한 사람들 향한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빛이 임하면 혼돈이 끝나고 흑암이 끝이 나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형편은 여전히 절망이지만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에 임하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소망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가 줌으로 그 교회 초대를 받아서 말씀도 전하고 했거든요. 너무너무 교제가 좋았는데 앞으로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 복음 전하자 그랬는데 안타까운 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갔다고 공항으로 나가는 길에 그 집에 들렸거든요. 할만 목사님이라고. 가족들 만났는데 사모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 교회를 현재 인도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전에 그래 강팍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하만 목사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눈가에 눈물이 젖더라고요. 하만 목사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야, 저 아드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공항으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서 반대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만 목사님만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목사님을 만났어요. 고려인이신데 강 목사님이라고 교회와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교제하면서 자기는 박 목사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박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잘못된 걸 아무것도 발견 못했다. 그런데 왜 내가 찬성을 해야 되냐. 나 못한다.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교단도 여기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형편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거죠.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있는 거예요. 땅을 사고 예배당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지하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교회 사택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거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아 여기 나왔네요. 지하공사. 원래 1층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야 너무 아깝다. 지하를 파가지고 한 층 더 넣자. 원래 주인이 수영장을 이렇게 파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이제 저들 왔다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이쪽 나라든 양고기가 이제 양이 많아요. 들판에. 그래서 양고기를 구워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교회 땅에서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사람 마음이 참 그렇대요. 그냥 식당에 가서 먹는 거하고 우리 집이다. 그리고 먹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근데 이제 거기에 카자흐스탄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 이거는 양고기 이 양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고기는 양고기인데 카자흐스탄 양고기를 먹어야 진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세 나라 선교사님 다 자기 나라 양고기가 진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나라 양고기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가도 양고기를 주고 카자흐스탄 가도 양고기를 주고 가는 데마다 양 그래서 양 소리 안 날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키르기스탄 가는데 아 여기도 양고기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더라고. 하여튼 뭐 주는 대로 나야 먹으니까 상관없다 그랬는데 그 이제 사람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죠.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하는지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마음이 카자흐스탄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마쳤는데 막심이라는 형제님이 교회 가시면 잠깐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2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기도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내 기억도 안 나거든요. 하나님 이 형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형제 죽으라고 기도한 목사가 다 있겠어요. 죽을 사람도 살려달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형제 말이 하나님 이 형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뭐 내가 기도해 놓고 그 기도 내용 다 기억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때문에 형제가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나 많은 생각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얼마나 마음이 순수 아마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같으면 벌써 교회 안 나왔을 거야. 틀림없어. 맞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진짜 그럴락 하네.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아니, 어떻게 날 죽으라고 기도를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이 목사님이 나에게 이 형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그 뜻 모르겠습니다. 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한편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것도 있고, 근데 마음에 두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닫은 게 아니고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듣게 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1년 넘게 마음에 그 기도를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되게 무시했대요, 자기 마음에서.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줌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게 딱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구나. 그렇지.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일할 수 없지. 언젠가 우리 사역자들 교제하면서 박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떻게 자네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냐?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은혜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영재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실수투성인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단 한 가지,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일할 수 없었구나.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더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실 안 믿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속에 또는 형편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주님 이걸 원하셨구나. 이 형제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었다면 뭘 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죽었으면 뭘 해야 합니까? 예? 자,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으면 내가 빚이 있어요. 죽었어요. 뭘 해야 합니까? 빚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으면 뭘 해야 하지? 염려할 게 없네. 걱정할 것도 없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네. 내가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염려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둥바둥바둥거리고 살아왔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이 형제 마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두려움도 다 마음이 끝이 나버리더라. 그렇게 마음이 자유롭더래요. 자기가 은행에서 오래전 일을 했는데 왜 그 은행에 이제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그 못 갚아가지고 이제 건물 빼앗기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정리하는 일을 했던가 봐요. 형제가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을 누구에게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못 갚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체조에게 찾아갔다 하더라. 저 사기꾼입니다. 제가 다 망했습니다. 제가 가진 거 땅 조금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져가시든지 저를 교도소를 보내시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분이 탕감을 해주더라. 또 다른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전 사기꾼입니다. 전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불능력이 없는데 저를 교도소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가갔는데 그분들이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은행 업무를 볼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에게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때 참 고마웠다. 내가 다른 건 줄 것 없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한 대 있는데 이 차를 당신 주고 싶다. 이 차라도 가져가라. 형제님 자기는 차가 있는데 차를 한 대 줘서 교회에 드렸다 하더라고. 마침 목사님 차가 없었는데 이 차를 드리게 돼서 교회에서 목사님 타게 됐다면서 하나님 형제 죽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전 요즘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 인생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 첫 마디만 들으면 막 저도 막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 형제님에게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펄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방해꾼 노릇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하고 동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 손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과 제자들이 싸우는 동안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어느 순간 깨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안 깨워요. 어렵다고 깨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깨우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라고 깨우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도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제 주님 일하실 때가 돼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일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믿지 못해서. 사람이 속아서 나를 믿으니까 이미 나를 십자가로 못 박아서 죽고 끝이 났는데 내가 살아있는 줄로 여기고 속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꿨지만 그 꿈과 전혀 상관없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지게 됐고 이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됐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3절에는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5절에 여러분이 읽은 5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시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희줄그리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요. 저 위에 팀장이 들어왔는데요. 아,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은요, 들어가면 거래처 사람하고 싸우고요. 거래처 자꾸 끊어지고요. 아, 왜 이런 사람을 회사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이 사람 관둬버리면 그 모든 일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는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 요셉의 생각에 보면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옆 사람이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총무로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네는 달라야 되잖아. 야, 저 사람은 뭔가 힘이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지혜가 있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잘 돼. 야, 저 사람은 뭔가 복을 타고난 것 같아. 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 팀장은 거래처 다 이제 끊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를 다 이제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저 사람은 회사를 많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회사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분을 쌓고 살아야 하느냐. 자네가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사장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만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지? 자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자네는 과외비 안 드리고 과외 받는 거야. 중요한 것은 제가 중앙아시아를 다녀오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발을 내딛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았어.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교제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6시 되니까 직분자 모임 가져야 된다 하더라고. 막 눈이 막 안 뜨니 눈 비비가 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의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 내가 그분들을 교제해 주는 것보다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형제자매 이렇게 순수할 수 있나. 그들 마음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형제자매들은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항상 사역자가 문제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형제자매들 마음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형제자매들 마음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문제구나 나만 빠지면 되는데 나만 죽고 끝나면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요셉의 생애처럼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요셉이 믿은 하나님이나 여러분 믿는 하나님 똑같아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39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기도 했고 감옥에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떻게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벅차고 소망스럽고 팍 새 힘이 솟습니까? 그 표정 보니까 별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형편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막 끌려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곧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장대케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고 하셨구나.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면 무슨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할 때 절망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저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으로 산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것도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저녁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죄송합니다. 20절 23절입니다. 23절. 저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신 것은, 요셉이 안전한 것은,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누명을 써도 다 이기고 결국 감옥에서 벗어나서 치리자가 되기까지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조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형통케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여러분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이런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때로는 이런 나에게 역사 안 하실 것 같고 때로는 이런 사람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두려운 생각, 염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날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연약한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져야 될 모든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